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 맨하튼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가 이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의 주간지 알 나바는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자신들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브는 지난달 31일 트럭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해 8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브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사이포브가 IS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샤프카드 미르지 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국 출신이 저지른 테러가 무자비하고 잔혹한 공격이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이포브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오늘 데이르 엘 주루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를 완전히 몰아냈다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르 엘 주루는 시리아 동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며 유전지대입니다. 시리아 군 관계자는 정부군이 동맹군과 함께 데이르 엘 주루를 IS 테러리스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7월 이라크 모술에 이어 지난달엔 IS의 상징적 수도 라카를 탈환했으며 현재 IS가 태각한 알부카말 지역 탈환을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 민중동원군도 오늘 IS가 태각한 알카임 지역에 진입해 탈환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알카임 지역은 이라크에 얼마 남지 않은 IS 장악 지역입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에 출격해 가상 공대지 폭격 훈련을 했다고 미한 양국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공군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기 전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이번 훈련을 기습 핵타격 훈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로 악화시키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지난달 21일 이후 12일 만에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혁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고 소득세율 구간을 간소화하며 개인세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세제개혁안의 목적이 중산층의 세금 감면이라는 점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내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으며 지역구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이 밝히며 파월 지명자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할 지혜와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제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됩니다. 올해 64세로 변호사 출신인 파월 지명자는 2012년부터 연준의 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관측통들은 파월 지명자가 실용주의자로 기존의 연준이 해왔던 대로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3개 수교국 순방을 마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귀국 전 경유지인 미국령 괌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차이 총통이 미국 영토를 거치는 것을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중국의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유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오전에 비가 오다가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6m로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First,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세 가지 주요 목적 중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나라들이 이런 위협에 대응해 할 일이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But the president recognizes that we're running out of time and will ask all nations to do more. In particular, the president will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모든 나라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맥메스터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보유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definitely doing more. But obviously it's not enough until all of us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hat's really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진 분명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참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부탁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영내 비확산 체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영내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일부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건 과거의 접근법이 위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중단 제안은 긴 협상이나 대화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이때 북한은 계속해서 핵 역량과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4년 당시처럼 약하고 이행할 수 없는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현상 유지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이 이마저도 깨버리면 핵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금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을 긋지도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직접적으로 예고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인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 모두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살해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I mean, that's clearly an act of terrorism that fits in with a range of other actions. So
맥메스터 보좌관은 당시 사건은 북한의 다른 행동들과 함께 명백한 테러 행위라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미 금융체계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에 대한 주의보도 발령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중국의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일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수단으로부터 미 금융체계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은행과 기업들은 불법적인 금융과 무역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위해 혹은 이 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 은행이 제기하는 불법 금융의 위험으로부터 미 금융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추가 조치로도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관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은행을 지난 6월 29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 미국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둥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기관들과 이들을 대신한 위장기업들이 활발히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운영되는 금융대리인과 유량회사, 위장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단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외교와 협상을 거듭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북 원유 차단 등 압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외교위원회 상원 의원들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위급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2일 임박한 위협을 정의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그런 위협이 실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is an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기 직전이라는 정황이 있을 때를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imminent threat is something where there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re is in fact a strike about to take place.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선 두 의원 모두 외교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내 순방 중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도 외교가 유일한 수단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북 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과 병행해 외교적 관여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의원도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북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법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직책이 여전히 공석인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know, I can't answer for why the president hasn't chosen to fill key diplomatic posts. It leaves us very exposed and it makes it less likely.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 당국자 인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평화로 이끌 외교적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담당 외교관 없이 그런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my hope that President Trump would listen very closely to President Moon and the other leaders in South Korea.
앞서 두 의원은 이날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 7명이 참석해 대북 선제 공격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제외하면 헌법에 따라 오직 의회만이 미국의 참전 여부와 시기, 상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cept in cases where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are under actual or imminent attack, the United States.
마키 의원은 활발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인 협상을 포함한 외교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엔 하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이를 초당적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오는 7일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한 뒤 본회의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립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칠 때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에 상당히 진지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크리스 벤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금융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대북 금융제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금융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 같은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하는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유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관련 문구에 대한 삭제를 시도했지만 단 다섯 개 나라만이 동조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2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2일 채택한 결의 L26호는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당 결의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L-26호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위원회의 올해 3월 9일 결정문에 담긴 깊은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함께 화학무기, 즉 신경작용제인 VX가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청사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사용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문구에는 북한 정권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당시 사건을 저지른 관계자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룡 차석 대사는 이 문구에 대한 삭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Therefore, my delegation strongly requests and insists to delete this OP3 of this para.
김 차석 대사는 당시 사건이 뻔뻔스러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북한을 겨냥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제사회 이슈로 날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라크 대사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5개 나라가 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찬성 국가들은 콩고,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바나투였습니다. 반면 문구 삭제에 반대한 나라는 모두 116개국에 달해 해당 문구는 그대로 남은 채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결의 L26호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use of the nerve agent VX in a fatal incident at the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make it clear that the
Kuala Lumpur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가 사망 사건에 이용된 만큼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지키고 화학무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I wish to reiterate that the current text as reflected is a factual reference of the government of Malaysia's statement on the use of VX agent.
말레이시아 대표는 해당 문구가 사실에 근거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라 작성됐으며 이에 따라 결의 초안도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관련 두 영화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교류 증진을 위한 평양살림 북한영화제,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두고 보려. 우리 용미에게도 하늘을 보물로 날 수 있게 꼭 날개가 생긴단다.
평양고개단의 공중고개사를 꿈꾸는 한광촌 여성 노동자가 평양 거리를 활보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 남자 주인공 가족이 사는 아파트 주거 공간, 탄광촌 마을에 사는 여주인공의 집과 식사 장면, 또 한국에선 거의 사라진 맷돌을 통해 콩을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일부터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연 평양살림 북한영화제 개막작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에 담긴 장면들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라의 일환으로 평양의 중상류층이 사는 아파트의 살림집 지은 시 평양살림 관련 토론에 이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을 담은 영화제를 개최한 겁니다. 이번 평양살림 프로젝트 감독인 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VOA에 영화에 나오는 도시건축물 등 배경과 세트를 통해 평양시민들의 삶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랑 건축에 집중을 해서 전시를 통해서도 보고 또 좀 더 학술적으로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지식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또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그냥 그동안 늘 어떤 그 스토리만 보던 영화를 아 좀 더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인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는 북한과 영국, 벨기에 감독이 지난 2012년 합작해 제작한 것으로 이미 부산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탄광 작업장과 주민들이 사는 버스와 식사 장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주민의 화려한 밥상, 고급스러운 평양 아파트 실내 모습 등 북한 특유의 과장과 꾸며낸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날 영화 뒤 제작자와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북한의 이미지는 되게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이미지였는데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잘 살더라고요. 영화에 나온 거는 그들의 그 약간 과장된 유토피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살아요?
영화를 공동 제작한 영국의 니콜라스 보너 감독은 이에 대해 영화가 사실에 기반을 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극영화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documentary. It's a crucial piece. And
미국 할리우드 영화인 다이아드 같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이 영화도 허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노 감독은 하지만 건설 현장 등 일터는 일반적인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특정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영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 정부가 반기는 이런 영화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을 비판적으로 그린 영화도 함께 상영해 관객에게 균형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할 다큐멘터리를 허구와 과장으로 포장하려는 북한 당국의 민낯을 폭로한 비탈리 마스키 감독의 태양 아래, 김정은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과 정보 왜곡을 폭로하는 프로파간다 게임, 북한 사회의 고립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프로파간다가 영화를 덮쳤을 때가 다른 세 편과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평양살림 북한영화제가 열린 곳에서 지하철로 세정고장을 이동하면 또 다른 북한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는 제7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3일 시내 한 극장에서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탈북민의 탈출 경로를 함께 직접 방문해 촬영한 로드 다큐 영화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 등 한국 영화 10편과 외국 작품 5편이 상영됩니다. 윤한석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은 VOA에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제를 통하여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북한 사회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윤 공동위원장은 북한인들의 삶과 인권, 탈북 과정과 한국 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분단과 통일이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남북한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영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재자와 연인들이라고 여러분이 그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로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납치와 탈북 과정을 또 거기 그 녹음된 과정에 그 김정일의 육성 녹음까지 담겨 있는 그런 화제작이죠. 그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고요. 그 좋은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창작 지원금을 들여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초연이 되겠죠. 그 중에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그 탈북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서 돌아가는 탈북 청년 감독의 영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영화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게 모아서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 공동위원장은 인권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보는 편향성이 한국에 팽배해 있다며 영화라는 예술적 도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탈북민의 모습을 알리는 게 영화제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로 도발이 예상됐지만 현재 50일 가까이 잠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화장품 공장과 신발 공장 등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관망세로 돌아선 평양의 속사정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북한이 지난달 10일이나 18일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었고 18일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이날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류원 신발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29일에는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 솔주 동지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의 전용 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에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을 방문하면서 부인 리 솔주와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등과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화장품 공장을 찾은 것은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핵무력 건설에만 돈을 쓴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인민생활 챙긴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제8.1 공부대 산하 농장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9월 30일 나왔고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수원을 찾았다는 보도도 같은 달 21일 나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언급에 반발해 지난달 21일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미사일 발사나 군 관련 행사 등 도발을 시사하는 움직임은 사라졌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5차례였는데 경제 시찰이 3차례,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주년 행사 참석 등이었고 군 관련 행보는 없었습니다.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이래 50일 가까이 별다른 도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두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에는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 3척이 배치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과 또 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함도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또 9월부터 미국의 최첨단 B-1B 전략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B-1B 랜서가 그 전략 폭격기죠. 원산 앞바다를 거쳐서 북한까지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것이 상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네가 만약에 ICBM급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쏘든 간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분명히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해가지고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격이 되니까 일단 좀 뭐 손아귀는 피해가자. 그래서 강대국 지도자들의 미팅은 피해서 조금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마 김정은이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편 워싱턴 외교협회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가을 추수와 노동당 창건일 등 여러 국내 요인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fall has a number of commemoration dates and then also
전문가들은 또 북한 사회 곳곳에서 대북 제재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양의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 봄에 1kg당 6,0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에서 중국의 강력한 밀수 단속이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압록강과 우투만강 쪽에 밀수 루트들을 단속했어요. 모든 세관에 통과하는 트럭들 다 뒤져서 조그만 휘발유 통까지 다 해먹고 압수하고 이러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밀수 루트를 중국이 다 단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 지난 2월부터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용하던 국영기업과 군부, 돈주는 물론 여기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근처 식당과 장마당도 하나둘씩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실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을 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지난달 자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옥류관, 해당화 같은 북한 식당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기업 폐쇄 명령에 따라 단둥 훈춘에 있는 200여 개 북중 합작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며 2만여 명의 종업원들도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방문길에 오릅니다. 북한 핵 문제 공조 강화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번 순방 목적인 걸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예.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세제 개혁안 내용도 알아보고요. 미국의 중국이 지난주 막을 내린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국에 대규모 특사를 보낸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제 오늘 순방길에 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로 출발했는데요.
예.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번 순방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했고요.
네.
이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 증진, 또 끝으로 공정하고 상호 혜택을 보는 무역 경제 활동을 통한 미국의 번영, 이렇게 순방 주제를 밝혔습니다.
예,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순방 주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정을 통해서 북한을 더 고립시켜서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시켜서 경제 또 외교적 고립이 이어지도록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이제 목표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증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최근 미국 정부가 아시아 정책을 언급할 때 강조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이런 용어인데요.
예.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이라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표어에서 달라진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개념이 일본과 호주, 인도와 유대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방 목표는 공정한 무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왔던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 주요 원인으로 꼽아온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고요.
네.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촉구하고 또 미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도록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으로 맞게 될 아시아 각국들 지금 준비에 뭐 바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일요일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일본 뭐 벌써 들뜬 분위기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어제 먼저 현지에 갔습니다. 주요 방송 매체들이 나리타 공항 도착 모습부터 생중계를 했는데요.
예.
공영방송 그 NHK 등 현지 언론이 이방카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이방카 보좌관이 어떤 행사에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를 비롯해서 뭐 옷차림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높은 관심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이제 일본을 먼저 찾았는데
네.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방카 트럼프 선임 보좌관은 오늘 도쿄 국제여성회의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행사 연단에 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보좌관 이렇게 이방카 보좌관을 직접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여성 사업가 기금 이니셔티브에 5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여성 사업가 기금 이니셔티브는요. 개발 도상국 여성 기업가들을 기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네.
이방카 보좌관이 제안을 해서 세계은행 주관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도 확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판매 경로 구축 지원을 위한 1조 엔, 약 80억 8천만 달러 펀드를 이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확대 회의에서 두 나라 에너지 업계가 이와 관련한 협력 강화 각서를 체결하는 걸로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언론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내놓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 될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통상 당국은 미국을 상대로 이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에 임하는 이 전략을 다듬고 있고요. 치안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그 집회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앞서서 소비재 관세 인하를 비롯해서 수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왕빙란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소비재 관세를 내리고 기업들의 첨단 설비 수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재와 산업 설비 전반에 걸쳐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에 요구한 대로 과도한 무역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해설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무역 흑자 규모를 문제 삼으면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국 지정 또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 등을 경고해 왔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제 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일 세제 개혁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번 세제 개혁안은 미국 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것으로 이 매달 봉급을 받아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세제 개혁안이 실행이 되면 4인 가정이 매년 한 $1,182의 세금을 아끼게 될 거고 네.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과세 구간이 줄어듭니다. 예. 현재 소득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과세 기준이 4개의 구간으로 간소화되는데요. 또 기업의 매기는 세금, 법인 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낮습니다.
네, 라이언 의장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우선 패밀리 크레딧, 그러니까 가족 세금 공제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데요. 예.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나이 많은 부양 부모에 대해서 각각 $3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자녀 한 명당 $1,000인 자녀 세금 공제가 $1,600로 확대됩니다. 예. 하지만 의료비 공제나 재산 재해 손실에 따른 공제는 또 중단됩니다.
이번 법안이 뭐 부자들에게 혜택이 크다 이런 뭐 비판도 있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우선 법인세가 줄어들면은요 기업인들에겐 이익일 수밖에 없고요. 또 상속세가 사라지고 최저환세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최저환세는 부자들도 중산층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재산이나 주택에 부과되는 또 세금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현재 한도가 없는 주와 지역의 재산세를 최대 $10,00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요. 예.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현재는 최고 $100,000까지 모기지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500,000까지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주택융자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뭐 집값이 비싼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또 이곳 워싱턴 DC의 주택 소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될 거라면서 벌써 민간단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세금을 줄이게 되면 반면 국가는 이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이번 법안은 국가 부채가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공화당은 이 세금 감면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연방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다른 법안보다 문턱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인데다가 의사 진행 방해 절차도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또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미 반대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9차 당대회가 끝났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결과를 설명하는 특사를 각국에 보내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막을 내린 제19차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특사단을 각국에 파견한다고 오늘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는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연구센터 측이요. 이와 관련해서 선전 집단을 세계에 대규모로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과거에는 당 대회가 마무리될 때마다 가까운 공산주의 나라들에만 특사를 보냈는데 이번엔 세계의 한 30여 개국으로 대상이 확대될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사단은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네, 중국 정부는요.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19차 당대회 공식 문서를 만든 사람들과 공산당의 관련 기관 책임자, 또 각 지방 당 수뇌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특사로 활동할 걸로 보도했습니다.
이미 특사단이 간 곳도 있다고요?
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단장을 맡은 특사단이요. 지난 화요일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특사단은 당대회에서 개정된 중국 공산당 헌법 이 당장 내용을 소개하면서요. 이에 담긴 정신을 이 해당 국가 지도부에 설파한 걸로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특사단이 이제 소개할 이 정신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이 총강, 이 서문에 명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107개의 항목을 본문에서 고쳤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대외 정책 옹호, 일대일로 전략 수행, 또 평등 상호 존중, 비간섭에 기초한 외국과의 유대 증진 이렇게 많은 외교 관련 개념이 당장에 삽입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세국 각국에 전파할 수 있을 걸로 특사단 파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 10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0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7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2도. 개성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13도고요.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원산, 장전, 평강 등에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5도입니다. 청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0도, 옹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6m로 높게 일고요.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10월 신규 고용이 지난달 발생한 허리케인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26만 1천 개 늘어났으며 이는 여가와 숙박업 등에서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증가폭은 2016년 7월 이후 최고폭이었으나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1만 개에는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내 최저치인 4.1%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76만 5천 명 줄어든 데 따른 현상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62.7%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호주 정부가 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에서 운영하던 난민수용시설에 물과 식량, 보건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에서 운영하던 난민 수용 시설을 지난 31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600명의 수용자들은 이곳을 떠나길 거부하고 있으며 물과 전기가 끊긴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용소 난민들은 밖으로 나갈 경우 현지 주민들에게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해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1951년 유엔 난민조약과 국제인권법 등에 따라 수용소에 식량과 물 공급 등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당국은 3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에 출격해 가상 공대지 폭격 훈련을 했다고 미한 양국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공군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기 전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이번 훈련을 기습 핵타격 훈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로 악화시키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지난달 21일 이후 12일 만에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이 밝히며 파월 지명자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할 지혜와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제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됩니다. 올해 64세로 변호사 출신인 파월 지명자는 2012년부터 연준의 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관측통들은 파월 지명자가 실용주의자로 기존의 연준이 해왔던 대로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 맨하탄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이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의 주간지 알나바는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자신들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브는 지난달 31일 트럭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해 8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브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사이포브가 IS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오늘 데이르 엘 주루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완전히 몰아냈다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르 엘 주루는 시리아 동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며 유전지대입니다. 시리아 군 관계자는 정부군이 동맹군과 함께 데이르 엘 주루를 IS 테러리스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7월 이라크 모술에 이어 지난달엔 IS의 상징적 수도 락과를 탈환했으며 현재 IS가 퇴각한 알부 카말 지역 탈환을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